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가 집중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e you.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 are doing. You can't hide it anymore.
북한 인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어서 워싱턴에서는 이와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공개 행사를 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방금 들으신 대로 이날 행사를 주관한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최원기 기자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누군지 또 그가 어떤 경고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직함 그대로 미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인데요. 원래는 그 유명한 인권단체죠. Human Rights Watch에서 일하다가 지난 4월에 국무부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그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무부에서 그 탈북 젊은이들을 초청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그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가하는 수뇌부와 정치범 수용소 담당자들을 겨냥해 공개적인 경고를 했는데요. 주민들을 탄압하는 당신들은 누구인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또 그런 인권 유린 행위를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앞서 그 잠깐 들은 그 목소리도 당신이 누군지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젊은 탈북자도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참석했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006년에 탈북한 조셉 김 씨 또 2007년에 탈북한 박연미 씨 등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북한 장마당 세대 전도사로 요즘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고 있고요. 또 조셉 김 씨는 탈북고아 출신으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에서 겪은 어려움과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회고했는데요. 박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몽골로 옮겨 다니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하면 칼로 자살할 각오까지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북한이 장마당과 외부 문화 유입 등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북한의 변화와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날 나와서 얘기한 분들은 감정이 폭발쳐서 그 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또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이죠. 존 케리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에서 그 케리 장관은 탈북자 신동 역시를 거론했습니다. 실질을 인권 탄압에 용감히 맞서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말했는데요. 또 신동혁 씨를 인권에 살아 숨쉬는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대화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와 나온 대화를 그 소개했는데요. 특히 신 씨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용감한 젊은이라며 그와 함께 섰을 때 세계 인권선언의 힘과 지속적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그 정의를 지지하고 인권 탄압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표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이날 얘기 중에 중국의 류샤오보, 이집트의 아흐마드 마히르, 또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데 네가 등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유명 그 인권 관련자들도 거론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잠시 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 이런 선언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장과 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또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경제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날을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주최를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 의회에서 그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당한 영향력이 많은 고위급 정치인인데요. 네. 이날 그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함께 하원 건물에서 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확인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로이스 위원장은 행동의 그 일환으로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기류 중인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그 기자회견을 한 북한 자유연합은 수잔 숄티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민간단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 내용 저희가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요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국제 앰네스티, 세계 기독교연대, 북한 인권 시민연합 등 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앞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는 언제쯤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까요?
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께 그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그 총회에서 그 투표돼서 그 채택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명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이름이 정창호라고 하는데, 이 정 재판관이 어떤 인물이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사법협력관과 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금까지는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 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104표 가운데 73표를 얻어서 새로운 재판관으로 뽑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재판관은 모두 18명인데요. 3년마다 6명씩 번갈아가며 선출하고 있고 임기는 9년입니다. 한국이 ICC 재판관을 배출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특히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각종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동남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원기 기자, 먼저 이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 북송이 됐는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것은 그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북한에서 문철 또 박광혁 등 청소년 9명이 탈출을 해서요. 중국을 거쳐 그 동남아 국가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당초 목표는 한국 그 서울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문제는 그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북한 당국자에게 인도해 북한으로 북송된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그 어린 그 남녀 학생들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많이 유포가 돼서 사람들이 참 많이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바로 북송이 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TV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탈북 청소년들의 최근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납치됐다가 북한으로 돌아온 9명의 청소년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우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동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이들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북한과 제1번 조선인 총련협회 조총련 매체 또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들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을 공개한 건 국제사회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처형설과 수용소 추방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이 처형이 됐다, 이런 그 설들이 나도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들 청소년들이 이 북한이 주장을 한 대로 학교와 가족의 품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는가 여부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당국이 그 이들 청소년들을 모습이 담긴 비디오도 공개하고요. 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걸 보니까요. 실제로 이들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그 행복하게 가족의 품에서 살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네,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이 비디오, 이것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진짜로 이것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을 하다가 다시 북송된 경우에는 그 조국 반역죄가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 보위부원들이나 그 조사하는 관계자들로부터 구타, 고문, 상당히 그 가혹한 그 처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참고로 북한에 벌써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에 가깝게 이르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지난 20년 이상 탈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요. 북한 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 조치를 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송환되기 이전에 유포된 그 동영상에서 굉장히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그 활동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온 그 북한에서 내보낸 그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그 표정의 차이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현격한 그런 그 분위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 정부도 이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 정부는 이들 청소년들이 처형되고 또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얘기가 사실일 경우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관련 보도가 개탄스럽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만연한 인권유린과 탈북자 처우 실태와 일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또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 관련해서 영내 국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오스에서 추방돼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9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통일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큰 틀에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좀 더 긴밀한 그런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그 협의가 또 의사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6.1제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한국 정부 관리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6.1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6.1제 통일부 장관은 한국에서 그 남북관계와 그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그 주무부처 장관인데요. 그 6.1제 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그 대북정책에 대해 연설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미한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유 장관은 대북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고립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확실하게 그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러면 이번에 그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과거와 별반 아무 다를 것도 없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6.1제 장관이 이번에 워싱턴에서 얘기한 것은 그동안 나온 그 한국 정부의 그 입장과는 약간 좀 흐름이나 그 톤이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아시겠지만 그 내년, 올해는 거의 지금 뭐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내년이 바로 그 광복 70주년이고요. 또 한국 박근혜 정부도 집권 3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네. 그 내년, 그러니까 2015년을 앞두고 한국의 그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남북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시사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6.1제 장관은 그 뒤를 이어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유 장관이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또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죠.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이 준비가 된다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북한과 진실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좀 시간이 더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가 어쨌든 나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제 장관이 미국과 한국의 역할 분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역할 분담,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전략적 이해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압력을 가하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지만 또 대북 압력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굳건한 미한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과거 실패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참석을 했는데요. 러셀 차관보도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니엘 러셀 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그 한국, 일본, 중국 등 그야말로 그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인데요. 러셀 차관보는 이날 그 북한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핵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면 북한이 합리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그 9.19 공동성명 재확인 또 우라늄 농축 중단 같은 그 신뢰 회복 조치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러셀 차관보가 북한의 이른바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나요?
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헛된 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병진 노선, 정식 명칭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포기를 거부할수록 그 대가가 더 커지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나온 얘기 중에 한국의 그 관리로부터 나온 얘기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 5.24 제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런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앞서 그 저희가 그 6.1제 통일부 장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유 장관의 그 발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가 그 이산가족 문제와 5.24 제재 조치 등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그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5일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하나 개별산 이산가족 문제 남북 회담 5.24 조치 이렇게 개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정확히 보면은 그러질 말고 모든 문제 한국이 원하는 모든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북한이 원하는 모든 문제 예를 들면은 대북 전단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 또는 개성공단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을 해보자 이런 방안을 그 한국 정부가 그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자, 이 5.24 조치라는 게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인한 대응 조치로 나온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이 남북 관계가 이것 때문에 참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나요?
네, 이번에 그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5.24 조치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쪽이 원하는 모든 현안들과 또 이산가족 문제, 드레스덴 제안 등 한국 측이 제기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풀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쭉 그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그 조짐과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1제 장관 발언도 그렇고요. 그 고위 당국자 발언도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우리 속담에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평양이 역시 그 어떤 정책을 내년에 정할지 여기에 따라서 그 남북관계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자, 최 기자, 누가 어떻게 규정을 개정했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그 대남선전용 인터넷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 여기에 따르면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10여 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북한이 그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돼 있는데요. 그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10여 개 규정을 바꾼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규정 개정을 통해서 얻으려는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5만여 명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공단을 통해서 얻는 수입의 폭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즉 임금 인상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24개의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해서 외자 유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도입한 것은 시급한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대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조치인데, 특구에 들어올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규정을 들어서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성공단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 개성공단이 남북합작공단인 만큼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인상할 때는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그 공단이 출범한 지가 그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당시 10년 전에 그 남북한이 그 개성공단을 만들 적에 그 일련의 그 합의해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규정이나 그 질서를 바꿀 적에는 반드시 남북 간의 그 사전 협의를 해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그 임금 문제만 해도 전년도 임금의 5% 이하로 제한을 한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바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130달러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다는데 이 돈이 모두 근로자 손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가운데 40% 내외를 떼고 60% 정도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32조에 따라서 화폐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매달 개인별 노동보수 내역서를 작성해서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받은 뒤에 개성공단 북측총국에 인계하고 있고요. 북측총국은 노동규정에 따라서 사회보장재원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물품 교환권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일부만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물품 교환권으로 물품 공급소에서 쌀과 설탕 등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은 근로자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곤란하다, 이런 것인데 남측이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합의에도 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문제 핵심은 그 개성공단의 그 경쟁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현재 그 개성공단은 한국의 그 자본과 그 기술, 여기에 그 북한의 그 저렴한 인력이 결합돼서 굴러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그 기업가들의 인건비가 싼 그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잃고요. 그 돈을 댄 기업가, 자본가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공장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짜 개성공단을 살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싶으면 이런 그 일방적인 조치 말고 그 좀 더 그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통행, 통신, 통관 등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저항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개성공단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북한 내부 사정,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식량이 모자라면 수입이 돼요. 시장에 쫙 나갑니다.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배고픈 꽃제비가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면 그 식량 문제는 지금 북한의 근본 그 경제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고 국가의 재정량, 이거는 하나의 그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본 언론에 북한 전담 일본 언론에 그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어떤 사람인지 최 기자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그 일본 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그 지로라는 사람의 그 목소리인데요. 그 이시마루 지로 그 팀장은 그동안 그 북한 전담 그 기자입니다.
네.
그 지난 11일 그 서울 한국 서울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시마루 지로 팀장은 이날 그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북한 내부의 동향, 특히 그 장마당, 식량난, 그리고 민심 등을 그 설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같은 극심한 식량난은 없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장마당에 나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현재 북한의 배급은 군대와 당 간부, 경찰 등 우선 배급 대상자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들과 농민 등을 제외한 절반가량의 나머지 주민들은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장마당 덕분에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얼마든지 쌀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식량의 절대적 부족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검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그 이시마루 팀장이 그 전한 비디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북한 당국은 그 최근 그 인민들에 대한 그 검열을 상당히 그 강화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검열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안전보위부, 또 인민보안부, 인민위원, 이른바 또 무슨 백구그룹바 이런 각가지 그 부처에서 나와서 이런저런 그 검열을 하고 있고요. 또 검열에 또 원칙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쥐어주면은 그냥 봐주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당하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일을 하기도 나쁘고 그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뭔가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당이 늘어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북한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변화 이런 기대를 김정은 체제 초반에 가졌지만 2012년 이후에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올겨울 북한의 가장 큰 문제로 전기와 연료난을 꼽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전기와 연료가 부족한데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수력발전이 마비되는 만큼 올겨울에 전기난과 연료난이 특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취재팀이 어떻게 동영상을 입수를 하고 또 이런 그 소리를 담고 그래서 이것이 공개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좀 그 안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 아시아프레스는 그 북한 내부 그 내외 또는 중국을 통해서 한 10여 명의 그 연락원을 그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에서 어떤 그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해서 외부로 전달을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열이 워낙 심해져서 상당히 요새는 그 비디오를 그 얻기가 어렵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밝힌 이런저런 내용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